룻기의 마지막은 족보입니다. 족보. 여러분, 족보는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족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을 그 시작부터 체계적으로 기록한 책이나 문서가 족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는 그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좀 유명한 사람, 예를 들면 높은 관직에 올라갔던 분이면 또 그 옆에다가 그 관직의 이름을 이제 적어놓고 또 유명한 또 후손이 생기면 또 새로운 또 가문이 이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뭐냐? 계보라고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뿌리, 그 시작과 그 후손이 누구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후손이라기보다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제일 시작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족보를 보면 성경에 있는 족보도 그 시작, 그 뿌리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중요한 순간마다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 될 때 항상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창세기 5장에 족보가 있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이름들 계보가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고 또 노아는 누구입니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또 시작이 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잖아요. 홍수가 있어서 모든 인류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 그 시작, 모든 민족들, 열방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어디에 되어 있냐?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제 점점 이렇게 좁혀지는데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자손인가? 아브라함의 뿌리는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이제 나라로 세워지는데 민수기 1장을 보면 26장을 보면 거기에 열두 지파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단순히 인구 조사를 숫자만 카운트한 것이 아니라 집안, 가문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가문의 시작, 가문의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 오늘 말씀은 바로 또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다윗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열왕기 상하로 그 역사가 이제 끝나는데 역대기를 딱 보면은 역대기에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 긴 장 동안에 아담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그 지파 열두 지파의 계보 가문의 이름들을 적어놓습니다. 왜 적어놓은 것 같아요? 보통 이야기할 때 역대기는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그 어떠한 나라를 온전히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역사를 새롭게 기록한 곳이 바로 역대기의 제일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앞부분을 보면 아담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와 각 지파별로 세밀하게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자신들의 정체성 뿌리를 찾으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뿌리 찾기가 아주 유행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누군가, 어디에서 이민 왔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떠한 그 유전, 유전자 있잖아요. DNA 샘플을 보내가지고 이제 뭐 형제 찾고 멀리 어떤 형제들을 헤어진 식구들을 찾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족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보면 이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 이제 복음서의 처음 책인데 마태복음의 시작도 바로 족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곧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의 그 뿌리를 이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혈통, 결코 예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족보인데 이게 아래에서 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담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것, 아담까지 올라가는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아브라함까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부터 시작된 예수의 족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그러니까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단순히 어떠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족보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 한 명 한 명이.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들, 또 그 사람들의 그 이름들의 그 적혀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살펴보면 알게 되면 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들이 그 이름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의 이 짧은 이 족보가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짧은 족보가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라고 할 수 있냐면 다윗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작을 베레스의 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베레스의 자손이라는데 베레스는 누구입니까?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레스라는 그 이름을 여기에 딱 적어놓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은혜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 베레스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열두 아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다의 아들 이 베레스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읽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성경에 익숙하니까 뭐 베레스 하면은 좀 그래도 조금 알지만 유다 알지만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면은 딱 아,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예를 들면 뭐 이순신, 뭐 세종대왕, 안중근 뭐 예를 들면 또 다른 좀 반대로 한다면은 이완용 하면은 우리가 딱 아,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완용의 자손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이순신의 자손이다. 안중근의 후손이다. 딱 그 이름 자체가 저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칭찬인지 아닌지 또 동시에 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하면 알수록 처음에는 그냥 읽지만 누구인지를 알 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에 신실합니다. 그 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또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냐. 바로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은혜의 증거예요. 약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페레스를 이야기할 때 다말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말은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유다와 다말은 연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레스가 바로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쌍둥이 중에 한 명이에요. 원래 둘째로 태어날 것인데 원래 둘째가 손을 딱 태어나려고 했는데 이 베레스가 그거를 뭐 뱃속에 있으니까 그거 같진 않지만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베레스가 그 형의 그 손을 뺏고 자기가 찢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베레스라는 이름 자체가 찢고 나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이 베레스가 태어났는데 부끄러운 이름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말은 원래 유다의 장자 엘의 며느리입니다. 엘이라고 하는데 엘이라고도 하고 엘이라고 하는데 엘의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엘로 나오는데 엘의 며느리예요. 자, 그런데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이 죽어버리니까 유다가 그 동생에게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형의 그 가문을 잇게 합니다. 그런데 오난이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형의 가문을 잇는 게 싫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징계하고 그를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다 입장에서는 다말 때문에 엘도 죽고 오난도 큰아들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에게 셀라라는 셋째 아들이 있는데 유다가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셀라는 어리니까 너는 집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어라. 내가 나중에 너를 부를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러다가 셀라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셋째랑은 결혼 안 시킨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친정으로 도망간 다말은 아 이게 아버지가 이 시아버지가 이제 나를 멀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동침해서 그 베레스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가장 용맹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을 얘기할 때에 뭐 베레스 뭐 그 형제를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 셀라의 자손도 있고 또 다른 자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지파적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한 또 용맹한 지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 중에서도 여러 가문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 하필 베레스냐라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더 잘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가문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레스를 그 중에 선택하시고 누구의 조상으로 삼으세요? 바로 다윗의 조상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출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뭐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우리 아버지가 어땠으면,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러한 뭐 생각을 다 한 번쯤 해본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그러한 출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베레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살몬이라고 해요. 살몬의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 살몬이 누구와 결혼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바로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그 정탐꾼을 숨겨준,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위기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그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미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이 성을 칠 때 나를, 나와 가족을, 우리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라합이 바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자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살몬도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살몬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라합과 결혼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라합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기생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기생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기생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명예스러운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생도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 낳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그 계보를 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계보를 잇게 하고 다윗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의 상황이,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실패, 우리의 신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룻은 누구입니까? 룻이 누구예요? 룻 역시 이방인입니다. 모압 출신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압 사람은 결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정말 어머니를 따라왔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룻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족보, 이 베레스, 유다 이후에 이 다윗의 족보를 보면 이 중요한 이 족보에 이방인이, 이방 여인이 두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부끄러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부끄러운 자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별합니까?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의 족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의 그 관심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냥 단순히 룻과 나오미의 그 행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 우리로 얘기하면 한 민족, 하나의 민족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혈통 가운데 하나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순수한 유다인이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것을 정말 많이 찾는데 그 순수함은 곧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이 룻기의 족보에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증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문에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억될 때에, 자녀들이 여러분을, 우리를 부모 세대를 기억할 때에, 아, 우리 부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혹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에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며,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삶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